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4장의 후반부부터 5장 끝까지 4개의 연속적인 기적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선 전부 다 기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파도를 잠잠케 했죠.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잠잠케 하죠. 다음 주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죠. 마지막에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조 세계를 잠잠케 하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병을 제압하시고 끝내는 죽음을 제압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도 절대로 그의 권세를 마침을 할 날이 올 것이고요. 주님이 지금은 완전해 보이지 않으나 지금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가 더 강한 것 같고 그 위력 앞에 깜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딱 맞아요. 정말 그 미친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될때 우리는 새벽에 그 어두움이 짙으면 곧 광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제 곧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는 오늘 복된 또 설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이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는 이제 사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이 현장이 주님의 치유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럼 어떻게 독특하죠? 귀신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주여, 저희를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마침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행한 사례는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지금 과정을 지금 겪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연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마귀는 왜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일까? 자, 결론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4장 35절로 먼저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겁니까? 뱃놀이 하는 것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파도를 뚫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미쳐있는 거라사 지역에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가득한 그 땅에 죽어있는 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은 파도를 뚫고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보이시는 그한 사람에 대한 그 집중, 그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시죠. 어떻게 요청합니까? 우리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그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전부는 어떻게 보면 그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오셨을 것이다. 왜요? 주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는 지금 군중으로 모여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군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듣고 계신 우리, 정말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할 때, 연애를 할때 물론 결혼한 거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그 서로를 향한 그 남녀의 그 사랑을 꽃피워갈 때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보다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남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실패를 합니다, 때로. 왜요?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내용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손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던지 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폭풍우도 뚫고 지금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저도 이제 그런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사랑의 그 요청에 여러분 순종으로 응답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혹시 연말에 교회에서 같이 섬기자고 할 때 여러분 다 순종해 주세요 했더니 많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다 이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것이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자, 20절로 가보시면 자, 5장 20절. 오늘 본문 전체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자,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이 대가볼리 지역이었는데 대가볼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관리할 때 도시를 몇 개의 단위별로 주로 10개의 단위별로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볼리라고 하는 대가볼리 지역은 또 이스라엘 밖의 영토 이방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하러 잠시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계신 겁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식민지를 거쳐왔고 지금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여러분 식민지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도 그렇고 이 거라사 지역도 그렇고 이제 로마가 자신의 색채를 입히려고 이제 용을 쓰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식민지 도시의 성격이 어떨까요? 식민지 도시는 어느 나라 역사를 뒤져보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사이의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 대가볼리 지역,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이 식민지 이 도시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던 가난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로마의 그 압제 앞에 참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의 그 오른쪽,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오른쪽 영토 밖에 위치해 있고요. 그중에서 거라사 지역은 좀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문화와 종교가 꽉 잡고 있는 이 어둠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디였죠? 살폈었는데요. 네, 저는 기억합니다. 1장으로 가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누가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도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럿의 귀신이 들려있는 거구나. 유대 땅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이 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귀신이 하나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귀신도 볼까요? 5장 9절로 가보시면 5장 9절 다 같이 한번 5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군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로마의 군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여단급 규모. 여단이 한 병사 6,000명 정도 지휘관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아예 그 뜻도 이야기를 하죠. 왜 군대냐?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군대라고 레기온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수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이나 이방 땅이나 할 거 없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는 땅에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만 될 정도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어때요? 자, 5장 2절과 3절로 가보시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자, 2절과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그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 무덤으로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무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한 곳, 가기 싫은 곳, 생명이 없는 곳을 상징하죠.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곳, 죽음의 역사가 가득한 곳, 냄새가 가득한 곳,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그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4절 5절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때요? 무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 끔찍한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었고 그것을 여러 차례 끊어냈었던 것 같고요. 또다시 묶어놨고 끊어놨고 묶어놨고로 반복할 정도로 이는 매우 끔찍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강력해 보이고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아예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뛰는 것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광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요, 넘실대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도 알겠고, 지금 이것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 권세 앞에 두렵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이 땅의 권세 앞에 세속의 위력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경쟁 붙여놓고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고 등급을 매기고 아이들을 돼지고기 등급 매기들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아이들을 매기면서 9등급 10등급은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는 이런 모습이 주님이 오시면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거절할 수 없고요.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권세 앞에 꼼짝하질 못해요.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증오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 광기어린 일이고 종말이 오면 끝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세력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절망스럽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땅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연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지를 되돌아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계시지 마시고 세속의 거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거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배를 타고 해변가에 내려서 배를 내려서 그를 우연찮게 무덤에서 만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3절에서 이 표현은 그가 아예 지내고 있는 곳이 무덤가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이 무덤이었습니다. 그 집이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매장 문화는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서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도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때 당시의 장례 문화는 자연 동굴에 시체를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장례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키 이상 되는 동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동굴이었고요. 그가 그런 동굴에 아마 시체와 함께 거처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곳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4절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었었다. 여러 번 매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던 걸까요? 쇠사슬에 매었다가 끊어버리고 다시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고 하기를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덤에 그가 거처하게 된 것이 그의 자의에 의한 겁니까? 타의에 의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묶어놨던 거라고요. 스스로 무덤에 간게 아니라 공동체가 병든 그를 무덤에 보내 개처럼 묶어놓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광기 뒤에는 지역사회의 냉대와 무관심과 폭력에 가까운 뭐라 해야 될까? 배제와 소외가 이 영혼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껏해야 공동체가 이 병든 영혼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이죠? 그를 격리 조치 시켜놓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니 이를 좀 배제해 놓자. 그러니까 격리시켜서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임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되죠? 더 심해져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도 제어하지 못하고 가족도 그를 버려놓고만 끔찍한 모습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범죄를 하게 되거나 이런 광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단순히 그한 사람의 책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를 방치하고 격리하고 폭력에 가까운 배제를 하게 하면서 맞는 결과가 광기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이 광기 어린 사람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인 병에 시달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공동체의 타락과 공동체의 폭력이 여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한 어디였습니까? 강서구였나요? 거기에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번 있더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그 방송 장면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기억이 나고,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제 학교를 폐교하게 됐습니다. 원래 학교였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아이들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폐교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자리에 장애인 시설을 좀 진짜 장애인 학교를 진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원래 학교 부지로 나오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고 교육부가 결정해서 추진을 하면 된다고 해요. 법령이.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자리에 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와 주위 시민들 사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 병원을 짓고 나면은 도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한방병원을 짓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추진이 되다가. 근데 거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장의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전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장애인 학교를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규정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 왜?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장애인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아예 규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뿌리 나가지고 어제 통계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더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있더라고요. 비장애인의 범죄율에 비해서 장애인의 범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만 적으면 10분의 1, 많으면 15분의 1 정도로 적다고 그래요. 절대로 장애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근거를 그들에게 아무리 들이대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 분당으로 오고 가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장애인 애들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저도 판단이 되질 않고요. 그저 약한 자를 향한 배제와 폭력이라고 하는 죄의 습성이라고밖에는 결론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끝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폭력과도 같은 그 언어를 시달리다가 무릎 꿇고 말았고요.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로 그가 무덤 가운데 간 게 아니라 그를 무덤에 보내서 거기에 개처럼 묶어두고 너 보기 싫으니 우리 경제적인 이익에 방해가 되니 여기에 좀 묶여 있어 라고 그를 방치해 두다 보니 그는 그의 정신이 더욱더 끔찍해져서 광기 어린 자로 결론 내고 지금 내주고만은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을 기능과 효율로만 보다가 나오는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들고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책임도 있겠으나 그 너머에 있는 사회적인 책임,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 약한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두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도 돌려지고 우리의 발걸음도 돌려지고 우리의 교회의 정책의 방향도 결정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도착하여 오시죠. 자,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7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확히 로마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로마의 신을 소환할 때 불렀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는 진실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기 어린 사람이 얼마나 이방의 문화와 이 어둠의 문화에 찌들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속의 위력 앞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를 찾아오되 어디까지 오세요? 무덤의 그 한가운데까지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멀찍이서 결제하셔가지고 너 괜찮아질지어다 우편 보내가지고 택배 보내서 너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현장 그 자리로 오시고요. 심지어는 구원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처럼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십니다. 어떤 분은 거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좀 부담되는데. 왜요? 내 삶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자매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훈련도 받으면 성품도 좋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예 태어날 때 성품도 좋고 신앙에 진지하고. 그런데 보니 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그래가지고 언제 한 번은 제가 권면을 좀 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좀 수요 예배도 오시고 좀 훈련도 좀 받고 우리 제자 훈련도 합시다. 속으로 훈련도 저와 좀 합시다. 이렇게 땡겼는데 안 땡겨와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제 인생 속에서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늘 오려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왜요?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무덤 한가운데로 오셔서요. 저는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2절로 가보시면 자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것은 귀신이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바다로 수장되어지고 말죠. 신약성경에서 바다는 늘 어둠의 세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간 기적도 중요한데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가게 하셔서 수상시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자,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16절과 1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한번 두 절 다 같이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의 일 때문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 났던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고침받은 소문이요? 아니요 돼지의 일이 소문난 겁니다. 이것이 거라사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전하여 진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요. 어떤 것이 문제거리가 된 겁니까? 야 돼지가 2천 마리나 죽었대.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죠 여러분? 한 4,500만 원 하나요? 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우는 몇 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죠? 돼지가 얼마죠?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한 3,400만 원 가요.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치면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아마도 돼지떼가 2천마리 정도 있었던 것을 봤을 때 거라사 지역의 주사업이 돼지치는 사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치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된 겁니까? 지금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가족이었던 한 사람이 온전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 2,000마리 죽었대. 결정하자. 저 예수라는 청년 여기 더 둘까 말까.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보내자. 왜요? 돼지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하는 귀신의 요청을 그대로 응답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귀신도 왜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 왜요? 귀신도 알았고 주님도 알았던 겁니다. 귀신은 뭘 알았던 겁니까? 거라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돈이 약점이었고 주님도 지금 이 영혼들이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는 아킬레스 건과도 같은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서는 한 번은 이것을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귀신도 그들의 약점을 찌르면 분명히 주님을 떠나가게 할 거다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도 요청했고 주님도 그래 저들로 마주대하게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느새 한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문과 사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온데간데없고 돼지 2,000마리 어떻게 할 거냐 밖에는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광기 어린 귀신 들린 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그랬던 겁니다. 지금 한 영혼의 가치보다 돈의 위력과 세속의 위력 앞에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던 거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뚫고 오셨던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길도 없고요. 그저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공동체가 그를 개처럼 무덤 가운데 묶어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경제적인 이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를 무덤에 보내서 개처럼 묶어두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그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겹쳐 보이시죠? 많이 다르지 않고요. 이 사람들만이 이렇게 난폭하고 광기 어릴까요? 광기 어린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고 거라사 지역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부 다 광기 어린 눈으로 한 사람을 묶어둘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대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아래로 두고 무관심과 냉대를 하고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약한 자 그 한 사람을 남겨두었을까요? 왜요? 우리로 아량을 베푸는 대상으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해라. 그래서 이 땅에 약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라고. 너희들이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야. 기억해. 이거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가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가볼리 전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돼지의 일이 아니라 큰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